예, 사무엘기 맥잡기 17째 시간, 사무엘기 하로는 8째 시간.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기 하의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7번 사무엘기 이제 상하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왕정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왕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기 상에서는 주로 사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핍박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 이제 사울이 죽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사무엘기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왕권을 굳게 세우면서,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기하 20, 그 다음에 21, 22장을 이제 살펴봤는데, 사무엘기하 20장에는 압살롬의 이제 반역 이후에 세바라고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아비새와 그 다음에 요압의 이런 그 사람들이 나가다가, 이 아마사라고 하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새로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했던 그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게 끝난 이후에 21장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기 9장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맹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사울이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심을 내려고 이 기브온 사람들 하여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서 아마 여러 사람들 죽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을 매달아서 이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제 3년 연속 내렸던 그와 같은 기근이 이제 제거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에는 사무엘기하 22장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22장에는 시편 18편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온다. 사무엘기하 22장 굉장히 깁니다. 자그마치 51절로 되어 있어요. 51절의 그긴 시편을 통해서 아마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크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서 용사거든요. 또 전사예요. 그래서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전쟁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셨는가. 이런 내용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찬송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결국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까지 이르는 이 앞날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자기 가정에 대한 이와 같은 축복까지, 이 모든 것들을 51절에 걸쳐서 다윗이 시편으로 기록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전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내 인생 속에서 어렵 그렇죠, 고통이 넘치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죽기 전에 좀 정신이 있으면은 사무엘기하 22장을 이렇게 좀 여러 차례 읽으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만 70세 이제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는 거는 사무엘기 하에 나오질 않고, 사무엘기 하 다음에 열왕기 상이 나와요. 그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야 다윗이 죽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하에서 죽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에서 죽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압살롬 사건,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사무엘기 하에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건데, 여기 21장부터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느 면에서 사무엘기 하에 부록이다. 부록. 예, 이미 압살롬 그 사건으로 이미 사실 다 끝난 거고, 그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록같이 이렇게 이 말씀들을 더해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3장, 24장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뭐 왕도 리더가 될수 있고 교회 목사도 될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끄는 리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하시는 분은 아이들 이끄는 리더고.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다윗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그 안에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꼭 여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여기 20 2장 말고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사울도 리더인데, 그 리더가 뭔가를 잘못하니까 온 백성에게 3년 동안 연속해서 이 기근이 생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장 24장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무언가를 또 잘못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이게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부록이 우리에게 일단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어떤 집단이든지, 우린 주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의 리더 아니면 국가의 리더, 이런 사람이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 기브온 사람들 죽인 거, 그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인구조사한 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제 기록을 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제 23장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아까 읽으실 때 이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지? 이름이 한 40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 읽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거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 나온 사람 이름 다알 필요가 뭐 있어요? 없는 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건 뭘 보여주려고 하냐? 아무리 리더가 훌륭해도 혼자이라는 리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볼때 어느 목사가 혼자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리더가 일을 한 거지, 리더만 일을 한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무엘기 특별히 하 가서 보면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다윈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런 그 말씀과 우리의 행적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 책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왕국을 가져올 그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와 함께 일평생을 같이 싸웠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도 같이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사무엘기하 23장, 24장 말씀을 주신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 23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이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 보기에 쓸모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적어 놓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마 가장 긴 책을 이렇게 부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장수로 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시편일 거예요. 시편이 아마 가장 길고, 시편은 또 150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150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0편이 넘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73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150편 가운데 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졌는데 실제 다윗이 지은 마지막 시편은 시편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 사무엘기하 23장에 들어있어요. 가서 보니까 1절에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을. 그래서 이 시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시라고 하는 다윗이 지은 그런 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지은 마지막 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는 뭔가?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지금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수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건 맞지만 목적이 있어도 다윗도 내가 이걸 기록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기록을 했을까? 이제 자기가 죽잖아요. 죽은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리더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다윗이 이런 그 리더들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이들에게 어떤 칭찬과 영예가 되는 이거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기록된 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다윗의 왕좌를 더 굳건히 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될때 솔로몬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많은 그런 리더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너도 리더들에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해서 이 나라를 좀잘 다스려야 된다. 어떤 그러한 그 포석을 깔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3장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그 기록은 이것은 다윗이 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 2절에 먼저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가서 보니까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절, 2절은 이 달콤한 시편 기자에 대한 부가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높이 일으켜진 자,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일생 동안 70년 동안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이렇게 주 내가 뭐 가문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한번 시편 78편 가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에서 7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시편 78편도 이게 굉장히 지금 72절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78편은 아삽의 마스기를 해서 아삽이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쓰셔서 메시아의 이 계보를 이렇게 배출하는 이와 같은 시조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게 적은 게 지금 이 78편이에요. 그 78편의 맨 마지막에 7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이 하고 싶어서 왕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선택했냐? 그를 양우리에서 취하시고 공부 많이 하고 해서 무슨 좋은 학벌을 가지거나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취한 게 아니라 양들을 쫓아다니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지키는 이와 같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71절에는 새끼 밴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금 다윗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만으로 된게 아니라 그 마음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마음이 순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울에게서 핍박을 13년 정도 받았어요. 그 받는 동안에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숙한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됐다.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는 별 볼일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 12명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실로가 오시는 그런 내용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하면서 메시아가 나오게 그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냐? 목동으로 지내던 순전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란 사람을 이 유다 지파의 이 우두머리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같으면은 이제 왕정 시대에 왕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왕들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왕은 신명기 17장 1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상 16장 12절에서 13절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17, 18살 그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진짜 왕으로 사람들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12년, 13년에 말 그대로 인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런 경우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몇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을 받은 사람의 뒤를 이어서 1000년 지났을 때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성경이 이제 그와 같은 복선을 이렇게 깔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다. 이제 뭐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둘 때가 이제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교회가 더 크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그때 이어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준비되기 전에 이어받으면 그러면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본인 가족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리더를 세우거나 이렇게 할때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꼭 보시고 그러고선 리더를 세우셔야 돼요. 제가 그만둘 때가 되면 여러분 모두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닌가 이걸 정확하게 보고 편파성을 띄지 않고 그러고서는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또 성경사역을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리더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능력 부어주셔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능하게 만드신 그런 일이 사무엘기하 바로 전장에 22장 29절에서 4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리더의 손에 기름이 묻어 있느냐. 이걸 보고 리더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기름이 무슨 뭐 이렇게 윤활 이런 기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잡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일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리더를 이렇게 구해야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겉모습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런 사람을 리더로 구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공을 했냐? 다윗이 서른 살에 왕이 될때 이미 뭐든지 기름칠이고 뭐고 다할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정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 동안 사셨어요? 33년 반 사셨죠? 예수님 공생애를 얼마 하셨습니까?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을 트레이닝을 받으신 거 하나님한테. 침례자 요한도 뭐 모르긴 해도 30살쯤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생애, 거기 퍼블릭 라이프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공생애 한 거는 예수님보다 짧으니까 3년뿐이 안될 거예요, 아마. 3년도 어쩌면 안 될지 몰라요.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특별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변화가 됐지만 곧바로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고독한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트레이닝과 고난과 어려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리더를 이제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탄탄대로 해서 아무것도 역경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한 사람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할 줄도 알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불면증도 앓고, 뭐 6개월 동안 그냥 죽을 고생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게.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요 근래 저희 어머니께서 한달 이상 지금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제 아내가 없으니까 매일 가서 제가 가서, 거의 매일 가서, 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내 아내가 아니면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거 봐준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도 고통당한 사람, 역경당한 사람, 경제적 곤란당한 사람, 이거를 리더가 하나도 겪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의 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것은 그가 30년 동안에 그와 같은 준비 과정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러한 좋은 리더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시편 기자인데 본인 자신이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스윗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편 이렇게 많이 전체 150편 중에 한반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내가 기록한 시편이 참 달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막 이런 데그 시편을 가서 보면 이제 눈물 나오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근데 죽을 때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이게 다 스윗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달콤했다. 참 이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라고 표현을 했고 본인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6편을 다윗이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이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대언이 돼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왕도 되고 시편 기자도 되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대언자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직무를 수행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7절 거기에는 리더의 그 책임과 자격이 그 안에 명시가 돼 있어요. 리더는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를 하면서 또 가정을 이끌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다스려야 되는 거 그게 리더입니다.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이거 참 40년 동안 본인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다스릴 때 자기의 그 책임, 자격 이런 거를 요약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의로워야 된다. 영어로 가서 보면 그 just란 단어가 써 있어요. 그 just에서 justice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justice 요새 공평하다 이런 이야기가 justice 아니에요? 왕이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공평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공평하게 의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갖는 그런 사람이래야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다. 이게 없으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 어느 분의 말씀처럼 양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양들의 피를. 그래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리더가 되면 그건 독재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최순실 이제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온 나라가 정말 쑥대밭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뭐냐, 대통령도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지금 여기 치리자로서 의롭게 치리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으면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신정 통치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그와 같은 그틀 안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적인 그런 그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도록. 또 동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또 해서 뭐 국정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일단 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남을 지도하고 리드하는 이와 같은 그 위치에 섰을 땐 남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도 공정하게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다. 아침 햇살. 그 아침 햇살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침에 일어날 때 좋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니까. 제 리더를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다. 여러분, 그 연한 풀 이렇게 보시면 그 색깔과 그 연두색이 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그 리더가 좀 그런 그 상큼한 그런 맛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리더를 해야 된다. 이제 다윗이 본인이 죽으면서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이제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뭐라고 썼느냐. 참 재밌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리더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비록 나오니까 이거는,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만큼까지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사실은 그 집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압살롬 사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암논 사건,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아도냐 사건이 나오거든요. 또 본인 때문에 생긴 바세바 사건, 뭐 등등 이런 거 보면 이 기준이 이만큼인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나 이게. 그렇거든요. 모든 지도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사무엘기하 7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영원무궁토록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죠. 북에 있는 그 열지파 여기는 아주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집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유다지파도 있지만 유다지파 안에서 좋은 왕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돼요. 유다 왕정의 역사를 봐도.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앞날을 지금 예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존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모든 소원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낮추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7절은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벨리알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을 척결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벨리알이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니 그건 도바에 소용이 없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가시나무 손으로 잡았다가는 가시가 들어와갖고 특히 이스라엘의 가시는 독이 있어갖고 이게 딱 들어오면 막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손이 퉁퉁 붓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다 버려야 된다고. 치리자가 그걸 잘 판단을 하고 내다 버려야 된다. 그런 가시나무들을. 다만 그것들을 만질 자는 그것들을 만들 그래서 가게 하는데 이걸 갖다 내버리려면 그냥 못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져서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둘러싸야 된다는 거예요. 둘러싸야 된다는 그것들을 내가 둘러싸임을 당하든지 적에 둘러싸임을 당하든지 그렇죠? 그것들이 같은 곳에서 철저히 불살라져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리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봤더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벨리알의 아들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이거 교회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하여튼 어디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리더가 그 자기가 맡은 그런 조직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벨리알의 자식들 여러 명을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의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큰 교훈이 된다. 또 누구 보고 벨리알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단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다만 교회 목사나 리더들이 잘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것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 여기에 위배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권면하는 겁니다, 먼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하고, 그러고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징계를 하는, 이와 같은 권징 전차를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수 있다. 지금 식으로 적용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3장 8절에서 39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 혼자 일한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발음이 좀 꼬이고 뭐 이런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서 12절, 이름이 아디노,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다윗이 소유한 그런 용사들, 여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37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37명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말 그대로 영웅이 되는 그러한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 사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에 17절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 가서 보니까 요새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 14절 가서 보니까 수비대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다윗이 지금 요새에 있는 가운데 자기 고향이 어때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그 성문 옆에 있던 그 우물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름을 알수 없던 그세 사람이 자기 생명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그 물을 길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냐 하고 주님께 그 물을 부어드린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그세 사람의 행적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에는 두 명의 또 특별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두 명이 특별 인물이 지금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세 사람, 그세 사람의 두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새.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큰 누나 수르야, 수르야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압, 그다음에 아비새, 그다음에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고, 그다음 지금 아비새가 나와 있는데 요압은 지금 이 30명, 37명 그 명단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런 그 군사적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이후에 약 30명의 용사들 이름이 쭉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면서 39절 가서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예요? 햇족속 우리야. 이렇게 돼서 총 37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누가 빠졌다고요? 요압이 빠졌어요. 요압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일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다윗의 조카죠. 그렇죠? 요압이 빠졌어요. 요압이 사무엘기하 바로 그 앞에 있는 20, 몇 장입니까? 20장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요압이 군대를 다스리는 대장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군대. 근데 지금 왜 안에 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다윗의 삶의 후반부에 가면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데 가서 죽였죠. 그렇죠? 아마사 가서 죽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불충을, 다윗이 이제 나이가 점점, 자기 삼촌이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젠 내가 뭘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가는, 이러한 단계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누구에게? 분하야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은 그 37명의 용사들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넣지 않으셨어요. 다 요압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끝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근데 지금 뭐가 나타나요? 자기 걸뭘 해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이 불충이거든요. 불충. 예, 이게 나타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심지어 그 37명의 우두머리 그 이름 가운데서 빼버리는 어느 면에서 37명 중에 1등인지도 몰라요, 요압이. 그렇죠?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서 이런 이름들 기록한 걸 보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1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가 16장이에요. 16장 마감을 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도와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그 안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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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안에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예, 다윗이 나가서, 아니, 사울, 이 바울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선포했지만, 바울 혼자 한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돕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여러분과 제가 전혀 알지 못해도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역시 여기처럼 기록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24장 1절 가서 보니까,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언제 또한번 타올랐어요? 기부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3년 동안 연속 주님의 진노가 있어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생겼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진노가 생겼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요 그대로 두시고 역대기상 2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똑같은 내용인데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뭐가 다른가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두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사무엘기 하 24장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역대기상 21장 거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를 종합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내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한번 세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윗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해도 되고, 사탄이 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구절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이제 되는 거다. 자, 그 사탄은 원래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창조 이후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귀가 인류 모두를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특별히 네 사람에게만 사탄이 직접 시험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사람만. 알겠죠? 모든 인류의 대적자인데 특별히 이름이 기록돼서 사탄이 직접 시험했다는 사람이 네 명이 나와요. 제일 처음엔 누구예요? 이브입니다. 이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브가 사탄의 시험의 이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기사를 보면 욥을 직접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스가랴 대언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 거기 가서 보면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사탄이 직접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구약 성경에 살던 모든 사람 다 사탄이 시험한 건 맞는데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사건으로 기록된 건네 개가 있다.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여기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여기 여러분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기 30장, 그다음에 민수기 3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셌어요. 거기 가서 보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세라 그럴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셌어요. 그센 이유는 뭐냐? 남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반세겔이라는 성전 세를 내야 됐어요. 그게 있어야만 레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고 성막을 세우고 다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은 합법적이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야, 진짜 내가 이룬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번엔 엄밀한 의미의 인구조사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 보면 군인을 조사한 거예요, 군인. 여기 한번 가서 보시죠.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에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 80만 명이,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에서는 80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렇죠? 유다 사람 중에서는 50만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130만 명이라는 군인이. 알겠죠? 이거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니까 다윗이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잰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이거 한게 성전세 받거나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잰게 아니라 죽기 전에 내가 이룬 일이 얼마나 되고 내 군대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아보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 있냐? 2절. 요압이 이번에 아주 똑똑하게 행동을 잘합니다. 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대대장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 북쪽 맨 끝에부터 저 남쪽 맨 끝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이게 진짜 백성이 아니라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렇죠? 이게 합법적인 인구조사가 아니라 요압 보고 각 지파마다 다니면서 군인이 몇 명이냐 이걸 재갖고 오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군대 대장이 보기에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역대기 상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은 그 일이 두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의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가 밧세바 사건, 다른 하나가 인구조사. 이두 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상 21장 7절에 나와 있네요. 이게 뭐냐? 교만죄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뭐냐?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사람에게. 아니면 창조물에게. 그 근원적인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그런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도 뭐라 그래? 내가 신들처럼 된다고 이거 와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신들처럼 되려고, 그렇죠?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고는 그렇게 타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다윗의 경우에도 지금 교만죄가 발동을 한 거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요압이 자그만치 8절에 있는 것처럼 9달 20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센게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 80만 명 더하기 50만 명에서 130만 명의 군인이 있다는 그 보고를 이제 다윗에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워낙 마음이 연약한데 그걸 하고 났더니 그냥 마음이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긴 찌른다고 돼 있는데 원래는 쳤다는 거, 내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제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때 이번에는 나단 대언자가 아니라 갓 대언자가 등장을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고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드는 거. 7년 동안. 그거 하시겠냐? 근데 이건 좀 하기 어렵죠. 3년 동안 지금 이미 기근이 들었는데 또 7년 기근이 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이제 이게 이제 하겠느냐? 두 번째, 원수들이 쳐들어올 텐데,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왕이 3달 동안 쫓겨다니겠냐? 도망 다니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 땅에 역병이 있겠느냐. 어느 것을 할지 그거 셋중 안에 하나를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은 의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의롭다고 하는 건 모두에게 다 공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면 왕은, 백성은 굶어 죽어도 왕은 먹고 살수 있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왕은 이리저리해서 병사들과 도망 다닐 수 있지만, 이 해를 보는 건다 백성만 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역병이 임하면, 그거, 전염병이 오면 왕이든 뭐든 누구든 다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역병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제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의 긍휼은 크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기근이 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도망 다니거나 이거는 이건 사람이 줄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여기 역병은 이건 하나님이 순식간에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간도 짧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빠지는 게, 이거 사람들 눈에 고통당하는 거다. 낫고, 또 그게 의로운 일이다. 내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제 하고는 역병이 내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병을 사흘 동안 내렸더니 자그만치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집행하던 천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손을 이렇게 내밀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제 충분하다 하면서 다윗을 용서해 주는 그 다윗 때문에 용서해 준 거겠지 뭐 누굴 때문에 용서해 준 거겠어요. 그래서 족하다 이 정도면 족하다 하고 손을 멈추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재미있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이 천사가 멈추었던 그 지역의 이름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16절 끝에 주의 천사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 장소 옆에 이제 섰다. 그래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고 역대기 상에는 그 사람이 이름이 오르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이 두 개, 세 개가 됐기 때문에 아라우나라고 할 때도 있고 오르난이라고 할 때도 있고 타작마당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왜 쌓는 겁니까? 희생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해서 이제 아라우나에게 나가니까 아라우나 왕이 찾아오니까 근데 거기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도 과거에 그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과거에 조그만 그런 그 왕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왕은 큰 제국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지역만 다스려도 그걸 다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과거에 나도 조그만 걸뭐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 또 그다음에 희생예물을 드리려면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소를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공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를 어떻게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겠냐. 내가 반드시 돈을 주고 그 땅과 그 소들을 사겠다 해서 돈을 가서 보니까 24절에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거기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헌물과 화평헌물을 드렸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긴 그렇게만 돼 있는데 역대기상 21장 2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응답이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역대기상 22장 1절. 21장 26절이네.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재앙이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모리아산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기하 3장 1, 요거 넘어서 역대기하 넘어가서 역대기하 3장 1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그 모리아산 성전 짓는 그 터를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약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죄 두 개를 얘기해라. 그럼 바세바하고 여기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을 누가 져요? 솔로몬이. 그게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지를 뭘 통해서, 지금 인구조사하다가 재앙 받았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시는 거야. 이 부지가 바로 내 아들 솔로몬이. 근데 그 부지가 원래 어떤 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렇게나 해서 은행 모두 대출도 받고 모두 하고 다 이렇게 악한 일들 해도 하나님이 다 그걸 선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악한 일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에 맞게 그걸 선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남용하면 여기 다윗처럼 엄청난 재앙을 본인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유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성경이 오묘하게 이렇게 돼 있구나. 사람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이렇게 받는데 그런 걸 통해서는 또 하나님이 아들도 솔로몬도 낳게 하고, 그렇죠? 또 성전 부지도 구매하게 하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깊다는 거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사무엘기 상하 17개 이제 강해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생, 다윗의 일생.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일생의 대부분은 이제 다 다루게 된 거거든요. 제게도 많은 은혜가 됐고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